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지난 2015년 맺은 핵합의 이행 수준을 낮추는 절차의 일환으로 6일부터 무제한 핵 연구와 개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5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미국의 압력을 받은 유럽 국가들이 핵합의 유지를 위한 응답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관련 서한에서 핵기술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제안을 해제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주요 8개국 G8 정상회의를 개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과 인도, 터키의 동참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 측이 G8 체제 복원을 원한다면 부디 그렇게 하라며 이것을 모두가 이해할 것으로 본다고 연설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초 G8의 일원이었으나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퇴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행 G7에 러시아를 복귀시켜 G8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난달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주장했습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이 미국 남동부로 근접해 대규모 정전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와 노스 캐롤라이나주 일대에는 5일 강풍과 폭우로 인한 정전이 발생해 약 25만 3,500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CNN 방송은 노스 캐롤라이나의 펜리코 카운티 당국을 인용해 지난 4일 도리안에 대비해 선박 고정 작업을 하던 남성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허리케인으로 인한 직접 사망은 아니지만 폭풍 관련 사망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플로리다에서 3명,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명 등 도리안 관련 미국 내 사망자 수는 총 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7일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를 휩쓸 전망입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링링은 이날 오후 황해도 서해안에 상륙한 뒤 8일 새벽 원산만을 통해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풍의 영향으로 내륙 지역에 초속 25에서 35m의 강한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2에서 7m,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4m로 예보됐습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태풍 링링 북상에 대비해 비상 확대 회의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최근 수년 새 북한의 핵 능력의 중요한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5일 미 외교협회 초청 대담에서 근래 대북 정세에 맞춰 미군의 준비 태세가 어떻게 변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최근 북한과 관련해 미군의 우선순위는 2017년에 시작된 외교적인 경로를 지원하는 것이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의 공격 억지를 위해 앞서 설계된 준비 태세는 이후에는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외교적 경로 안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장기 독재자 중 한 명이었던 로버트 무가베 전 짐바브웨 대통령이 95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에머슨 음낭그와 짐바브웨 대통령은 6일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해방의 아이콘이자 국부인 그의 빈자리에 극도의 슬픔을 느낀다는 애도 성명을 내놨습니다. 무가베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이후 싱가포르의 의료시설에서 노안으로 인한 각종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진 것으로 주요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무가베 전 대통령은 영국에 맞서 독립투쟁을 주도한 인물로 짐바브웨가 독립한 1980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최고 통수권자 자리를 지키며 철권 통치자로 불렸습니다. 물러날 당시 나이가 93세여서 세계 최고령 수반으로 꼽혔습니다. 이란이 지난 2015년 맺은 핵 합의 이행 수준을 낮추는 절차의 일환으로 6일부터 무제한 핵 연구와 개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관련 서한에서 핵기술 연구 개발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고 적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바지선을 이용해 석탄 운송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최근 수년 사이 북한의 핵 능력에 중요한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I haven't seen a material change in the capabilities of North Korea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and therefore
남북한 정상 간 9.19 군사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 군사 공동위 구성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시각 한반도는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한국 서귀포 서남 서쪽 부근 해상까지 진출해 있는 태풍 링링은 시속 41km의 속도로 초당 43m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는 전라남도 목포 인근 해상을 지나고 한국 서울과 수도권, 황해 북도와 강원도, 함경 남북도를 관통하는 경로에 있습니다. 태풍 링링은 100에서 200mm의 비를 뿌릴 것이고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8m, 서해 앞바다는 2에서 8m의 높은 파도를 일으키겠습니다. 강풍과 침수,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뉴스쇼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바지선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4개월간 100여 차례 석탄을 수출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VOA가 추적한 동탄호는 현재 베트남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바지선을 이용해 석탄 운송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를 새로운 제재 회피 기법으로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5일 공개한 대북제재 중간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산 석탄이 다른 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특히 위성 사진을 분석해 북한 선박 백양산호와 가림천호, 보평호 등이 남중국해에서 석탄을 부선, 즉 바지선으로 옮겨 싣는 장면과 함께 이후 이들 바지선들이 이 해역에서 멀지 않은 강커우구의 한 항구에 석탄을 하역하는 위성 사진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들이 정식 절차를 거쳐 입항이 불가능한 만큼 인근 해역에서 바지선을 이용해 석탄을 옮긴 뒤 이 바지선을 이용해 직접 운송한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선박이 항만 기항을 피하기 위해 바지선 등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각 항만 당국은 해당 선박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산지 증명서와 적합 목록, 선화 증권 등 서류를 검토하고 불법 품목을 운송하는 선박들은 압류와 검사,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성사진에 등장한 백양산호 등 북한 선박 4척을 제재 목록에 추가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안과 관련해 중국 당국은 지목된 바지선들이 적법한 수입 문서를 갖고 있었고 적재 품목이 북한산 석탄이 아니었다며 북한 석탄의 불법 유입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 패널은 한계 유엔 회원국을 인용해 북한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적어도 127차례에 걸쳐 93만 톤에 달하는 석탄을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71호에서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해상에서 유류 제품을 옮겨 싣는 선박 간 환적에도 새로운 기법이 활용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선박 세별호가 공해상에서 다른 중소형 선박으로부터 유류 제품을 옮겨 싣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이 과정에서 주변에 적재함이 비어있는 제3의 선박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선박은 소형 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켜고 있었고 자신들을 어선이라고 속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세베로와 유류를 주고받은 선박이 AIS를 끈 상태로 추적을 피하는 동안 제3의 선박이 어선으로 위장해 의심을 피하고 또 세베로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해외 깃발을 단 선박들이 북한 남포항에 직접 정제유를 공급한 의혹도 담겼습니다. 특히 베트남 국적의 비에틴 1호는 올해 2월 26일 남포에서 발견됐는데 이전 출항지인 싱가포르에서 출항할 땐 한국 울산을 목적지로 신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박은 AIS를 끈 채 운항했고 결국 남포로 향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총 142쪽에 달하며 해상에서의 불법 활동에 의해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군사협력과 관련해선 이란과 시리아, 르완다 등이 지목됐습니다. 이란의 경우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와 생필무역회사가 이란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3명의 대리인이 북한 외교관 자격으로 남아있다는 내용이 지적됐습니다. 또 시리아의 무기 중개인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북한 무기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리아 정부는 전문가 패널의 문의에 기본적인 내용만 답했을 뿐 실질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우 과거 북한산 석탄 유입 논란에 대해 추가로 확인된 사실들이 보고서에 명시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북한산 석탄의 최종 구매자로 지목된 한국업체 A모사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수입을 시도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1월 한국통일부는 인천공항 세관이 만수대 창작사에 미술품을 압류한 사실을 전문가 패널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일부 회원들은 2018년 11월 평양 방문 후 귀국길에 이들 미술품을 구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총 19점의 미술품 중 10점이 압류됐고 9점은 다른 나라로 옮겨졌다고 전문가 패널에 통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은 17개 나라 중 피해 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은 나라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암호화폐 교환소인 빗썸은 2017년 2월과 7월, 지난해 6월, 올해 3월 등 총 4번의 공격을 받아 최소 6천여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한국이 입은 피해 금액은 약 7,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보고서에는 지난 4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서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실은 이후 지금까지 공해상을 전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탄호 사례도 담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탄호의 운영회사가 소속된 베트남 정부는 이 선박이 지난 6월 6일 붕타호항 인근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문가 패널에 통보했습니다. 베트남 세관 당국은 현재 이 선박을 차단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강화법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제재 유예와 관련해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도록 일부 조항에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서한을 4일 상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대행은 이 서한에서 국방수권 법안에 담긴 조항 중 39개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대북 제재에 관한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7월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에 담긴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에 관한 겁니다. 브링크 액트 또는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보우트 국장 대행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표한다며 원비어 법안에 대한 전반적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은행 업무 제한 등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새로운 대북 제재 조항이 주요 우려 사안이라며 보다 유연하고 신중한 제재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유예 권한을 개선 혹은 추가하거나 연방정부가 주 또는 지방정부의 선제 조치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행정부가 외교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 유예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비어 법안은 주 또는 지방정부에 자체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불법 대북 거래를 보다 엄격하게 감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 또는 지방정부에 불법 대북 거래를 돕는 금융기관에 자산 처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일종의 사법 조치를 통해 은행 등 미국 금융기관들이 불법 거래를 보다 엄격히 단속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재무부가 대북 거래에 연루된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차명계좌 혹은 환계좌 유지 개설을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해외은행이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북제재법과 상하원이 동시 추진 중인 원비화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재 유예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중요하거나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이 법에 명시된 대로 중단 또는 개선됐음을 입증할 경우에만 제재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는 상하원이 통과시킨 각각의 국방수권 법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원비어 법안은 상하원 법안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에 포함돼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최근 수년 사이 북한의 핵능력에 중요한 변화를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우선순위는 북한과 외교적인 경로를 지원하는 것이라면서도 미군의 군사태세는 북한의 핵역량을 다루도록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의 핵역량에 있어서 실체적인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 haven't seen a material change. In the capabilities of North Korea over the last couple years and therefore our approach to
덤포드 의장은 5일 미 외교협회 초청 대담에서 근래 대북 정세에 맞춰 미군의 준비 태세가 어떻게 변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이어 북한과 외교적인 경로를 지원하기 위해 그날그날의 태세가 바뀌더라도 미국의 억지 전략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대응 방안에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미국의 우선순위는 2017년 시작된 북한과 외교적인 경로를 지원하는 것이었다고 전제한 뒤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북한의 의도와 외교의 진전이 아닌 북한의 핵 역량에 입각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 북한이 갖가지 도발을 지속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3-4년 전에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봤고 이것이 핵 능력과 결합할 잠재력을 봤고 영내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순항 또는 탄도미사일의 모든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미군의 군사태세는 이를 다룰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북한에 대한 이런 사실들은 아직 존재한다고 덤포드 의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남북한 정상 간 9.19 군사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 군사 공동위 구성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엔 군사령부 회원국을 포함한 1.5트랙 남북한 자문단을 설치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한용섭 한국국방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 합의가 초기 3개월 동안은 잘 이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교수는 6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군비 통제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서울 안보대화 특별 세션에서 9.19 군사 합의의 내용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제한 조치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지금까지 GP-11개소를 폐쇄하고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도로 작업, 공동병비구역 JSA의 비무장화, 서해 완충구역과 비행금지구역의 준수 등을 대체로 잘 이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GP 폐쇄 작업과 남북 군사당국 간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필요한 것은 남북 군사공동위를 구성하고 GSN의 나머지 GP를 완전히 철수하며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을 포함한 1.5트랙 남북한 군비 통제 자문단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 전략 대화가 자리 잡고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돼야 남북한 재래식 군비 통제 등 관련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제임스 프리스톱 미 국방대학교 국가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기존 합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이 있어야 다음 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는 연합훈련 제한, 무기와 병력 재배치, 비무장지대 비핵화, 북방 한계선 내 완충 지역 설정 등 중요한 조치들이지만 지금까지 이행된 것은 부분적 GP 폐쇄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합의 이행을 검토할 군사위원회 설립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스탑 연구원은 이어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 후 16개월이 지났지만 북핵 협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미북 실무협상마저 재개되지 못하고 있어 9.19 군사 합의 이행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기존 군사 합의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setting up of the Joint Military Committee. I think this is critical. 이를 위해 군사공동위원회 설립이 필수며 군사합의에 포함된 정기적 남북군사대회 정례화, DMZ에서의 GP 폐쇄 완료, 남북검증위원회 설립 등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프리스톱 연구원은 북한이 만약 군사합의에 대한 외부 검증을 허용한다면 북한의 의도를 재확인할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성렬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자문연구위원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략적 원칙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이런 어떤 딜레마들을 해결해 나가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지금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한국과 북한 간의 군사당국과의 조속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적정 군사력,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에 만약에 단거리라든지 중거리, SLBM이나 MRBM까지 포기하라고 하는 요구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조속한 시일 안에 남북 간 군사당국 간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주 평양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에 나서라는 중국의 악을 피하고 싶어 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5일 VOA에 왕이 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 실무 협상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북한이 피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f he meets with the foreign minister, the foreign minister is obviously going to press
왕이 부장이 김 위원장을 면담하면 실무 협상 재개를 압박했을 것이고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원하는 김 위원장은 실무 협상 재개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압박을 피하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왕이 부장은 지난해 5월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북했을 당시 김 위원장을 면담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중 관계가 더욱 강화된 만큼 김 위원장이 이번에도 왕 부장을 면담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리하게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와일더 전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은 주로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 등 공산당 고위 관료와 이뤄진다며 왕 부장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보좌관은 특히 중국이 북한에 불법 유입되는 정제유 등을 눈감아주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재개하지 않은 채 현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와일더 보좌관은 또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ll make the Chinese less likely to do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요청이 중국의 이익에 철저하게 부합하지 않는 이상 중국이 미국을 도와줄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왕 부장의 방북은 미북 실무 협상 재개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공유하기 위한 실무 성격의 방문이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 입장에 대해 중국이 미국과 소통하길 원할 뿐 아니라 중국의 지지를 얻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은 계급을 중시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왕 부장을 만나지 않은 데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과 왕 부장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데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면서도 북중 관계가 강화되면 미북 대화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just think that if the North Koreans think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getting the sanctions
북한은 중국을 통해 제재 완화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미국과의 대화에 흥미를 덜 가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향후 북중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관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과 더욱 관여하도록 충격요법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비핵화 해법이 다른 미국과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There's a big gap between our fundamental goals and North Korea's fundamental goals. That doesn't mean you can't.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의 최종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스몰 딜을 이룰 수 있겠지만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걸림돌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연구원은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궁극적으로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하기는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돕느라 미국이 많은 돈을 쓴다며 또다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언급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분담금 대폭 증액에 대한 압박이라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미국이 전 세계를 돕느라 많은 돈을 쓰지만 각국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콕 집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매우 강한 동맹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동맹에 큰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들은 미국을 위해 많은 걸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등에 있어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을 압박해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군이 병력 파견 등을 통해 동맹국 안보에 큰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비용 부담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 행정관을 지낸 부형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입니다.
미국이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열고 그다음에 자유무역을 위해서 해상의 완전한 교통로를 안전을 확보하면서 번영의 시기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세계가 미국의 이러한 기여에 대해서 마땅히 미국에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멘탈리티거든요. 미국이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세계로부터 받으려고 한다. 특히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동맹국으로부터 받아내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압력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심한 압력을 가할 것이고.
부연구위원은 지난해에도 분담금 증액이 이루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조만간 열릴 미한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매우 어려운 자리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 공약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재선 캠페인에서도 재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박 교수는 관측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고 안보의 공공재를 제공해왔는데 이것도 동맹국한테 이제 비용을 받을 것이다. 그 본격적인 협상의 첫 대상국이 한국이고 그리고 지금 이전에는 이제 주둔 비용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확장된 형태로 일종의 동맹 기여금을 지금 받겠다 하고 하는 입장이니까 한국과의 협상에 주목하면서 한국을 좀 압박해서 지금 최대치를 받아내야 그 다음 협상에서도 일본과의 협상이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내년에 그 협상을 비롯해서 한국이 준거가 될 수 있으니까.
박 교수는 지난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거의 합의됐다가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뒤집혔다며 곧 있을 11차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이 동맹국들과 미국 사이에 쉽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과 주일 미군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뜻이 그렇고 지금 갑자기 지금 5배를 늘리는 방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한미군의 모든 비용을 이제 한국으로 내라는 그런 이제 지금 그런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협상 수리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동맹에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서 굳건한 하여튼 신뢰와 이런 협력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부정적 이미지가 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가량 인상된 미화 약 8억 6,872만 달러로 하는 10차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적다며 또다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말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할 전망입니다. 기상당국은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동원해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태풍 링링의 움직임과 대비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은정 기자, 태풍 링링이 남북한을 직접 관통할 전망이죠?
네, 링링은 현재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6일 밤 한국을 강타한 뒤 7일 밤 황해남도 부근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황해남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내륙을 거쳐서 8일 오전 함경북도 부근을 지나갈 것이라고 북한 기상수문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태풍 경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사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태풍의 강도가 아주 세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링링의 중심 기압은 94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7m에 달합니다. 초속 44m를 넘어가면 매우 강한 태풍으로 분류되죠. 발생 초기 링링의 강도는 약했지만 수온이 높은 해역에 오래 머물며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또 건조한 공기가 태풍의 이동을 저지하면서 이동 속도도 느려져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자, 바람도 센 데다가 한반도를 직접 관통할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네, 이번 태풍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륙 지점과 무관하게 한반도 전역이 강한 비바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링링의 이동 방향이 더욱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한반도가 태풍의 오른쪽 반원에 들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태풍의 동쪽에 놓이는 지역이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한국기상청은 매우 강한 바람으로 인한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례적으로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자, 북상하고 있는 태풍 링링을 마주하는 북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조선중앙통신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큰 물과 비바람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 그 후과가 매우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통신은 2012년 8월 태풍 15호가 북한을 강타했을 때 여러 산림집이 침수 파괴되는 등 피해가 컸었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자, 매우 강력한 태풍 링링이 지금 북상하고 있는데 피해 방지 대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농촌입니다. 어떤 대비를 해야 합니까?
조선중앙TV는 논밭에 벼나 강냉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농업진흥청은 벼가 물에 잠기면 일찍 물을 빼주고 벼에 묻은 흙과 이물질을 깨끗한 물로 씻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통과하기 전에는 가능한 논에 깊이 물을 대야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밭작물은 지주대를 단단히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야 합니다. 축사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서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침수 예상 지역은 가축을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 인명피해도 우려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주택과 건물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하천과 강가 주변에 접근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침수된 길은 절대 지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리가 물에 잠긴 경우도 절대 건너지 말고요. 번개를 본 뒤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를 들으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몸을 낮추고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대피합니다.
자, 국제기구들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북한의 홍수라든지 태풍 피해 대비를 하고 있죠.
네, 국제적십자사 IFRC는 VOA에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북한의 구호물품을 비축해놨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7개 적십자 창고에 방수포, 이불, 주방용품, 개인위생용품, 수제정화제, 물통 등이 비치돼 있습니다. 또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 20개의 이동식 양수기와 6개의 이동식 수제정화기를 운영할 것이라고 적십자사는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도 홍수에 대비해 보건, 영양, 식수, 위생 분야에 구호품을 비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제13호 태풍 링링의 위력과 대비책을 살펴봤습니다.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재난 대비 상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과도한 군사비를 재난 대비 등 주민의 안전체계 구축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난 3월 발표한 북한 보고서에서 자연재해를 별도로 편성해 북한의 재난 대비 상태가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재난위험관리 순위에서 북한은 세계 191개 나라 가운데 39번째로 취약하다는 겁니다. 특히 2004년에서 2018년 사이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북한 주민 660만 명이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자연재해를 그래프로 보여주며 해마다 자연재해가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에 폭우에 따른 큰물 피해로 231명이 사망하고 2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지난해엔 평년보다 11도나 높은 폭염과 홍수로 함경남북도와 강원도에서만 34만 명이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엔 재난위험 경감사무국과 벨기에 루뱅대학교 재난역학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세계에서 자연재해 사망자가 9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홍수로 151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237명이 북한에서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두 기관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경제 손실 관련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년간 자연재해로 연간 국내 총생산 GDP의 7.4%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아이티와 푸에르토리코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 큰 규모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자연재해에 대한 관리 능력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과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는 지난 3월에 발표한 2019 위험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재난 위험이 가장 악화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약성이 큰 위험관리 지수에서 북한은 10년 전 3.6점에서 올해 4.7점으로 높아져 191개 나라 가운데 55번째로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재난 대응에 관한 사회 기반 시설과 수습 대처 능력은 6.4점으로 바닥권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분야에서 1.9점, 위기관리에서 1.6점으로 세계 최상위권인 한국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겁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올해 보고서에서 이런 반복되는 자연재해가 농업과 북한의 식량 생산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위험지수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안보가 9.2점으로 9.7점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북한 보고서에서 자연재해가 각종 질병까지 유발시켜 주민의 식량과 영양에 부정적인 타격을 준다고 우려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5일 BOA에 북한은 조기 경보와 재난관리 시스템이 매우 열악한 게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not had a lot of early warning system,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 You know, a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 is a combination.
중앙정부에서부터 도, 군, 마을로 이어지는 신속한 경보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도 없어서 기차나 차량을 이용해 신속히 대피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아울러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과 물적 기반이 빈약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개인들도 휴대용 배터리나 양수기 등이 없어서 홍수에 속수무책이라고 소바즈 전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처는 과거 보고서에서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 정부가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며 국가 자원의 초점을 군사비에 맞춘다면 이런 재난과 인도적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적다고 밝혔습니다. 소바즈 전 소장은 그러나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복지 등 민생보다 항상 정권 안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If we could continue to work on ensuring a comprehensive
소바즈 전 소장은 북한 정부가 모든 사안을 안보와 직결시키고 있다며 핵 문제 등 안보 사안뿐 아니라 인도주의와 인권 등 여러 사안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인도주의 상황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 단체가 북한 선교를 주제로 워싱턴 인근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서 미국 정부에 등록된 유일한 북한 선교단체인 워싱턴 북한 선교회가 한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남북한의 미래와 한인 디아스포라 통일 선교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기독교인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단체 노규호 사무총장의 설명입니다.
미국과 남북한의 그 정상회담 또 미사일 발사 뭐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시소게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이제 우리는 통일이 금방 올 것만 같다가도 또 멀어지는 것 같고 또 무슨 전쟁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자꾸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니까 미국과 남북한의 장래가 과연 통일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숙제를 좀 풀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 디아스포라가 이제 워싱턴에서 어떻게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을 준비해서 어떻게 통일 선교를 할 것인가 성경적으로 뭐 정말 복음적인 통일 방향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선교 전문가 4명이 연단에 섰습니다. 강연은 해외 통일 사례와 한반도 상황, 미주 한인 기독교인들의 역할과 탈북민에 대한 인식, 역할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버지니아 침례대학 박진욱 박사의 강연 내용은 한인들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박진욱 박사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각종 인권 유린과 폭력을 당한 피해자인 북한 주민이 통일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겠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통일 후에 이때까지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한국의 기독교 교회에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때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 현재 이 엄청난 잘못을 했던 기득권들, 지금 북한의 리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기득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단어는 우리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하겠죠. 그러면
또 박진욱 박사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과 정권에 대한 용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인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의 근본적인 치유 그리고 치유된 북한 사람들은 통일을 전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0년부터 3년간 한국의 탈북민 정착기관인 하나원에서 탈북민의 의사소통 교육을 담당했던 조윤정 박사는 용서라는 화두가 매우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윤정 박사는 올해 미주리주 미드웨스트 대학에서 북한 난민과 용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워싱턴 북한 선교회의 연구원으로 지난 3년간 활동해왔습니다.
한국하고 북한하고를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해요, 실은. 그러니까 문화도 너무 많이 다르고 언어도 쓰는 언어들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현지 탈북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실질적인 어프로치거든요.
조 박사는 미드웨스트 대학에서 용서를 주제로 탈북민들과 6주간의 공동 작업을 벌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며 이 탈북민을 위한 연구는 충분한 만큼 실질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탈북하 있는 사람들을 리더, 선교사나 리더로 좀 키워가지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한국에서 탈북민 교회를 이끌고 있는 조요셉 목사는 탈북민 소외 현상이 기독교 교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또 이렇게 사명받아가지고 신학교 가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해도 갈 곳이 없어요. 한국교회에서 써주질 않습니다. 써주질 않으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하면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탈북민들이에요. 탈북민들이 오면 이분들이 생업비를 얻고 생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십일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탈북민 목회자를 만나보면 목사님 사례 봤습니까? 아휴, 목사님 우리 사람 모르세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이 북한 선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 탈북민들이 하는 목회의 사역이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지원해두든지.
조 목사는 북한에서 교회를 세울 때 탈북민이 빠질 수 없는 만큼 이를 위한 한국 사회와 해외 한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과 행동의 동기는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북한선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한인교회의 꾸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며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메릴랜드 가든 경향교회의 참여를 좋은 사례로 들었습니다. 가든 경향교회는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로 북한 선교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교회의 한태일 담임 목사는 북한 선교를 교회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죠. 우선은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거의 뭐 이제 중국 정부도 얼마나 그 기독교 핍박이 심한지 그 영향이 뭐 탈북자들한테도 있고 해서 이제는 뭐 탈북자 한 사람 빼놓은 것도 돈도 옛날보다 엄청 많이 줘야 되고 너무 어렵죠. 우리가 포커스를 어떻게 하면 통일이 빨리 올 수 있을까? 만약에 통일이 뭐 30년도 안 오고 50년, 70년도 안 오면 맨날 주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한 목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기대를 걸었지만 소망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작은 활동이 북한 선교와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그 뭐 교인들에 대한 어떤 그 각성, 정말 이제 통일을 위하여 혹은 북한 선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어떤 가닥 하나 잡은 거는 이제 결국 탈북자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다. 어떤 이런 결론들은 이제 얻을 수가 있었죠.
탈북민의 역할 없이 북한 선교와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워싱턴 북한 선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미국 내 탈북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는데요. 탈북민의 역할에 초점을 둔 활동의 일환입니다. 세미나에서는 탈북민 두 명이 간증에 나섰는데요. 중국 내 탈북민 선교 활동을 벌이는 그레이스 리 선교사와 미국 내 탈북 난민 그레이스 조 씨가 연단에 섰습니다. 2012년 탈북한 그레이스 리 씨는 국군 포로 아버지와 월남자 어머니를 둔 자신의 성분이 매우 나빠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레이스 조 씨는 2008년 유엔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정착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북한 선교회는 오는 가을 탈북민과 북한 선교 분야의 활동가들을 초청해 간증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길 원합니다. 중국 방문이나 편지 교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잠시 짬을 내셔서 저희 VOA 방송에 편지를 보내주세요. 미국 주소는 영자로 Voice of America의 약자인 VOA를 쓰신 뒤 330 Independence Avenue 330 INDEPENDENCEAVE를 쓰신 뒤 사이를 두고 대문자로 SW를 쓰시고 그리고 줄을 바꿔서 워싱턴 DC 20237 WASHINGTON 띄우고 DC 20237 미국 이름인 USA를 쓰시면 됩니다. 편지 보내주신 분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해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느낌조차 저희에겐 매우 소중합니다. 용기 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서해상을 따라서 북상하고 있는 태풍 링링이 시속 41km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링링은 오늘 오후 황해남도에 상륙해 오후 6시에는 평양 동북쪽 약 80km에 진출합니다. 오늘 밤 자정쯤에는 평안북도 강계를 지나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관통 경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북한의 거의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 내립니다. 또 곳에 따라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의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24도, 낮 최고 29도. 남포 아침에는 23도, 낮에는 26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1도, 낮에는 27도. 중강 아침 최저 19도, 낮에는 24도입니다. 강계 아침 최저 18도, 낮 기온은 26도. 황해남북도 지역, 해주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28도. 개성 아침 최저 24도, 낮에는 29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양강도와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 함흥은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5도. 예산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4도. 원산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흐리고 비 내립니다. 물결이 아주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은 1.5에서 5m, 서해 북부 해상은 2에서 8m의 물결이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지난 2015년 맺은 핵합의 이행 수준을 낮추는 절차의 일환으로 6일부터 무제한 핵연구와 개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5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미국의 압력을 받은 유럽 국가들이 핵합의 유지를 위한 응답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관련 서한에서 핵기술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제안을 해제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주요 8개국 G8 정상회의를 개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과 인도, 터키의 동참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 측이 G8 체제 복원을 원한다면 부디 그렇게 하라며 이것을 모두가 이해할 것으로 본다고 연설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초 G8의 일원이었지만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퇴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행 G7에 러시아를 복귀시켜 G8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난달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주장했습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이 미국 남동부로 근접해 대규모 정전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와 노스 캐롤라이나 주 일대에서는 5일 강풍과 폭우로 인한 정전이 발생해 약 25만 3,500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CNN 방송은 노스캐롤라이나의 펠미코 카운티 당국을 인용해 지난 4일 도리안에 대비해 선박 고정 작업을 하던 남성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허리케인으로 인한 직접 사망은 아니지만 폭풍 관련 사망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플로리다에서 3명,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명 등 도리안 관련 미국 내 사망자 수는 총 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최근 수년 새 북한의 핵 능력에 중요한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5일 미 외교협회 초청 대담에서 근래 대북 정세에 맞춰 미군의 준비태세가 어떻게 변했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최근 북한과 관련해 미군의 우선순위는 2017년에 시작된 외교적인 경로를 지원하는 것이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의 공격 억지를 위해 앞서 설계된 준비태세는 이후에도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외교적 경로 안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북한이 최근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은 안 했지만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의 핵 역량에 있어서 실체적인 변화를 보지는 못했다고 던포드 의장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억지 전략과 그것이 실패할 경우 대응 방안도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장기 독재자 중 한 명이었던 로버트 무가베 전 짐바브웨 대통령이 95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에머슨 음란가그와 짐바브웨 대통령은 6일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해방의 아이콘이자 국부인 그의 빈자리에 극도의 슬픔을 느낀다는 애도 성명을 내놨습니다. 무가베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이후 싱가포르의 의료시설에서 노안으로 각종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진 것으로 주요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무가베 전 대통령은 영국에 맞서 독립투쟁을 주도한 인물로 짐바브웨가 독립한 1980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최고 통수권자 자리를 지키며 철권 통치자로 불렸습니다. 물러날 당시 나이가 93세여서 세계 최고령 수반으로도 꼽혔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7일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를 휩쓸 전망입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링링은 이날 오후 황해도 서해안에 상륙한 뒤 8일 새벽 평안북도를 통해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풍의 영향으로 내륙 지역에 초속 25에서 35m의 강한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2에서 7m,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4m로 예보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장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